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의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어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발표해서 전날부터 이날 밤 사이 브레이즈 난민촌에 가해진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4명이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과 가자지군의 하마스 제거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즉각적 휴전과 인질 전원 석방, 가자 인도적 지원 증대, 이스라엘 안보와 가자 민간인 안전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합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휴전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의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국왕은 이날 전화회담에서 포괄적 휴전 인질 석방 협상안이 가자지구 위기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이 합의를 위한 최고의 기회이며 하마스의 계속된 인질 석방 거부는 분쟁을 장기화시키고 가자 주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도 거부하는 것이라며 알타니 국왕에게 하마스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3단계 휴전안을 담은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협상안에 대한 하마스의 즉각적, 무조건적, 완전한 이행과 적대 행위의 영구적 중단을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관련 조건들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 중 3분의 1 넘는 수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하마스에 억류 중인 인질은 120명이며 이 가운데 43명이 이스라엘 관리들에 의해 부재중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정은 첩보성 제보와 폐쇄 회로 영상, 일반 제보 영상, 법의학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스라엘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들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처형을 단행한 흔적들을 수습된 인질 사망자들에게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체인 페리, 요람 메츠코, 아미람 쿠퍼, 나다브 포플라시 등 인질 4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하마스의 지난해 기습 당시 돌레프 예후드 씨가 구급대원 임무 중 이스라엘 영토에서 사망한 사실을 신원 확인 작업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 공격 과정에서 억류한 인질은 총 253명으로 이후 지난해 11월 있었던 인질 석방 협상 등을 통해 일부가 풀려났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이스라엘 남부의 군사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처음 공개된 탄도미사일 팔레스타인을 이용해 이스라엘 남부 항구도시 에일라트 지역 내 군사목표물을 공격했다며 작전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압박받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승리이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침략에 대한 보복이라고 사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중단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에르우 대공방어 체계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일라트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남단 도시로 최근 후티 반군이 국제상선과 미군 함정 등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홍해로 연결되는 아카바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일라트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개전 이후 후티 반군 등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 표적이 되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스위스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4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킴으로써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 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군사 합의 효력 정지로 한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됐으나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6월 중순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낮부터 저녁 사이 함경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17도, 최고는 17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적대 행위에 상응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한 간에 도출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킴으로써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교신 혼란 행위 금지 현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 항법장치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이 한국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도발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얘기는 북한이 전쟁 관계를 규정한 상태에서 직접 도발을 해오는데 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는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에 따라 건건이 또는 단계적으로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지고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며 이들 조치 시행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와 관련해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고정형으로 하는 방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서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고정형은 전원 연결과 고정 작업 등에 수시간에서 며칠이 소요되지만 기동형으로는 스피커를 탑재한 채 군사분계선 인근 도로로 이동해 바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던 육상과 해상, 공중 완충 구역에서의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국군은 9.19 합의에 따라 MDL 5km 이내에서의 연대급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나 포병 사격 훈련, 전투기의 공대지 사격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북방한계선 일대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사격도 불가능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곤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해왔습니다. 군당국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각 군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의 도발의 양태와 유형, 예를 들어서 북한이 NLL에서 그런 포사격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계속 GPS 교란을 NLL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물풍선 같은 걸 계속 보낸다든지 그러면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하고 전방지역에 정찰기를 투입하는 등 정찰 임무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재무장과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복원을 감행했습니다. 한국군도 GP를 복원하는 등의 상응 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이미 9.19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한 북한이 한국의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진 않겠지만 남북한은 충돌 방지와 완충 장치를 잃게 됐고 한반도 긴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완충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게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남북한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9.19 합의는 사실상 사망한 셈이라며 남북관계가 나아지고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합의는 도출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9.19 군사 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3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응에 대해선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3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와 관련해 비무장지대 DMZ에서 냉정하고 차분한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날 BOA에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need vigilance. And we need to maintain a cool and calm situation along the DMZ.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서먼 전 사령관은 침착하게 한국과 미국 간 견고한 방어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DMZ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정찰활동 등은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3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 GPS 교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남북이 2018년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상과 해상 완충구역 설정, DMZ 내 감시초소, GP 철거, 전방지역 비행금지 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MDL 인근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 전면 중단,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3일 BOA와의 통화에서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비행이 제한됐던 정보, 감시, 정찰 비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is th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flights that there was a restriction on flying along the DMZ. That will no longer be in effect.
또한 비무장지대 내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최전방 부대의 대비태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합의를 한국은 지켜왔다면서 이는 동맹의 정보 감시와 정찰 비행, 비무장지대 인근에서의 실사격 훈련 역량을 감소시켰고 북한은 계속해서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한국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합의로 전방지역의 정찰 작전과 포병 훈련 등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태세 활동에 제한이 생겨 대북 방어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군사합의를 무시해왔습니다. 위반 사례만 3,600여 회에 달합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국은 지난해 11월 군사합의 가운데 감시 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다음날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도움이 됐던 만큼 한국에 도움이 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순진한 합의였고 한국에 도움이 되기보단 해를 끼친 것이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이 합의를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스스로를 제약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북한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외부의 정보 유입이 차단된 김정은 정권에는 치명적인 강력한 대응으로 평가받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 1,000개를 남쪽으로 보낸 이유는 정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는 북한 주민들이 고립을 극복하고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정은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는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물풍선 살포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information that goes into North Korea helps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and it gives them information to help overcome their isolation.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보낸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지도부는 우려한다면서 대북 방송은 진실을 전달하고 북한의 생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북한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어떤 종류의 확전을 수반할 것인가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취할 다음 조치는 무엇일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이 후속 조치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 단연간 말과 행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왔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반체제 선전부터 음악, K-POP 등 다양한 영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의 실상과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알려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갉아먹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North Korea has responded strongly either in words or actions over the years when South Korea had the loudspeakers.
다만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키지 않겠다고 한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남북 양측이 더 이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합의한 신뢰와 안보 구축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양측 군대가 군사 분계선 가까이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훈련과 정찰을 재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방법 중 하나가 제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both militaries can undertake activities closer to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resuming exercises, reconnaissanc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군사합의는 남북 양측이 비무장지대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상징적으로 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shows that both sides, the North and South, have agreed they're going to put a safety factor.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더라도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남북한 양국의 군사합의 폐기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4년 반 동안 모든 대화 시도를 거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북한이 어떤 외교적 협상이나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달려있고 그는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제3차 핵협의 그룹 회의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과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관하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자들이 참석합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 공유 절차, 위기와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 등 지난 1년간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성 항법 장치 교란 공격,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양상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열려 미국과 한국이 내놓을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주목됩니다. 미한 간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CG는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확성기 방송에 긍정적 역할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장마당 세대 군인들은 특히 K-POP과 뉴스를 크게 반길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한국이 지난 2011년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에 방송했던 자유의 소리 FM 방송의 일부입니다.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정부의 사각지대인 최전방 북한 군인들에게 확성기 방송은 담비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10년이란 길고 무료한 군 생활을 거의 유일하게 달래주는 고마운 존재란 것입니다. 지난 2012년 AK 소총과 총탄, 수류탄까지 휴대하고 비무장지대 DMZ를 넘어 한국에 망명한 정한을 씨입니다.
잠복근무 나가면 심심하지 않았다, 그 정도 얘기를 했었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이 북한 군인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DMZ를 넘어 한국에 망명한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소녀시대 등 한국의 유명한 걸그룹 노래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과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한국의 망명에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오 씨도 지난 2020년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행사에서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전년인 1962년 휴전선 일대 확성기를 먼저 설치하자 맞대응으로 시작했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으로 중단됐다가 1983년 북한 정권의 아웅산 폭탄 테러 이후 재개됐습니다. 이어 2004년 남북군사 합의를 통해 중단된 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한국군 장병 2명이 크게 다쳤던 2015년 목함줄의 사건, 이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있을 때마다 철거와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남북이 합의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방송은 중단됐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출력 스피커를 장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청취거리가 10에서 30km에 달합니다. 성능이 약해 한국군 진영에서 소리가 윙윙거리며 잘 들리지 않는 북한의 확성기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고출력 확성기를 2018년 철거 직전 50개, 즉 고정형 10개, 이동형 40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내용도 다양합니다. 한국 국군 심리 전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등 100여 곡의 노래가 반복적으로 송출됐고 일기예보, 국제뉴스 등 다양한 소식이 하루 8시간 정도 송출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최전방 출신 탈북민 제이씨는 앞서 VOA에 한국의 이등병에 해당하는 상등병의 편지가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다고 전했었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
북한 군인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책을 올가을 영문으로 출간할 예정인 북한 공병군단 출신 엄영남 씨는 3일 VOA에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들에게 남한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영향이 크죠. 그거 한다고 하면 뭐 서로 체제 선전하고 뭐 욕하고 뭐 그런 양들이 아니라 그 뉴스를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사람한테는 뭐 날씨 그리고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북한이 뭐 이기고 지고 뭐 북한은 이긴 경기만 내보내거든요. TV 방송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전달해 주고 뭐 이러니까 신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군인들이 아주 거짓말이 아니면 군인들이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북한은 김정은을 안 믿고 남한을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는 현상이 있기도 하고 실제도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심각한 거죠.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엄 씨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가 아닌 장마당에 의존해 성장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현재 군대에 복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마당 세대가 뭐 그게 뭐 옛날에 뭐 소녀시대 같은 것도 의지하면 다 알고 최근에 뭐 블랙핑크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름지기 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몰래 들었던 그 노래 같은 것들이 뭐 대북 방송으로 막 대형 스피커로 듣는다고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른다고요.
황해도 해주의 4군단에서 3년간 군복무를 했던 평양 엘리트 출신 이현승 씨는 DMZ와 거리가 있어 확성기 방송은 듣지 못했지만 일부 고참 군인들은 안테나를 돌리거나 자전거 배터리를 돌려 남한 방송을 시청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도 몰래 음악을 녹음해 듣곤 했었다며 요즘의 장마당 세대 병사들은 훨씬 더 한국 음악이나 정보에 목마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녹음된 음악을 듣고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몰래 밤에당 이렇게 군무설 때 들으면 잘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국경에서 이제 DMZ 사는 친구들도 그런 이제 노래나 이런 그 방송을 들으면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79년 서부 전선을 통해 망명한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앞서 뷰웨이에 북한에서 남조선 방송을 듣는 건 반역자로 처단하는 대상인데 전선에서 마음 놓고 방송을 들으니까 상당히 자유스러운 맛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체제 비판보단 객관적인 뉴스와 일기예보, 월드컵 축구 등 스포츠 결과, K-POP 등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에서 남북한 군인들의 상황 등을 비교하는 유튜브 채널 북스타를 운영하며 최근 북한군 병사들의 실상을 담은 단편 영화 두 병사를 제작한 정한을 씨는 장마당 세대는 훨씬 더 세상에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게 아니라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확성기 방송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엄청난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쭉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지속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BNews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오히려 집단 안보 체제를 흔들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가진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1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한일중 정상들이 3국협력 체제는 복원했지만 안보 문제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라는 문구조차 담지 못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2019년 비핵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담긴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한 거 아닌가요?
Certainly it is. It is troubling because China has taken a somewhat different position on North Korean nuclearization, including
확실히 그렇죠. 문제인데요. 중국은 그동안 UN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도 좀 다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에선 그렇지 않았죠. 중국은 그 어느 곳에서도 특히 동아시아에서 핵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좀 놀랐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협력 범위를 제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동선언문에도 북한, 타이완,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공세 확장 등 안보 문제가 제외됐습니다. 차석자님, 중국이 자체적으로 협력에 제한을 둔 것이 이번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됐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the joint declaration was about what I expected to come out of it. With regard to the asymmetry in the leadership,
공동선언문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 주석이 아닌 총리가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제는 항상 한일 중 3국 정상회의의 문제였는데요. 한국과 일본으로선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 입장에서는 3국 정상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불균형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회의에서 좀 더 쉬운 문제에 집중할 거라고 이미 예상했죠. 인적 교류와 그 밖에 언급됐던 이슈들처럼요. 이번 회의에서 3자 간 FTA를 가속화하자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조만간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본이나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전 대사 말처럼 안보 문제가 빠진 건 실망스럽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한 무능, 불능이나 또는 중국의 노골적인 반대를 더 많이 보여주는 셈이죠. 확실히 일본이나 한국은 3국 공동성명에서 안보와 관련한 더 많은 얘기를 보고 싶어 했을 테니까요.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다 비행 중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3국 정상회의 직전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북한이 중국에 불만을 표출한 걸까요? 아니면 중국이 사전에 알았거나 승인했다고 보시나요?
I think North Korea has a long history of doing things that surprise even its supposed friends.
북한은 소위 우방이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조차 놀라게 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죠. 제가 중국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확실히 죄를 뿌리는 효과는 있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체로 군사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미사일 기술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같은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입니다. 3국 정상회의와 북한의 발사 시점 간의 연관성은 차치하고 말이죠.
미사일 전문가 몇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케로신과 액체 산소 조합의 새로운 엔진 체계는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러시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정교한 기술을 넘기고 있다고 보세요?
So I'm quite worried about that. I know historically the Soviet Union has not been as willing.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역사적으로 소련은 북한에 직접 기술을 이전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통상 제3자를 통해 습득해 그것을 역설계했죠. 그래서 많은 엔진이 소련제였지만 반드시 소련으로부터 직접 들여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북한의 군수품 공급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아주 중요해졌죠. 그래서 며칠 전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연례 위협 평가와 관련해 말했듯이 러시아가 북한과 거래할 때 오랫동안 유지해온 비확산 규범을 포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 이전에 북한에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러시아가 이런 군수품의 대가로 식량과 연료 이상의 것들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네요. 꼭 러시아가 원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기 때문이죠. 북러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은 러시아가 꼭 필요로 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요.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의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북한이 갖고 있어요.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면 그도 끝이죠. 그래서 푸틴은 정말 북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푸틴이 그런 종류의 기술을 기꺼이 제공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우려스러운 건데요. 말씀하신 기술이든 ICBM 요격 회피 기술이든 첨단 원격 측정 기술이든 핵잠수함 기술이든 이런 것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들입니다.
한국에서 거듭 제기되는 핵 무장론이 미한일과 북중러 간 고조되는 대립구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차석자께서 최근 발표하신 한국의 핵무장 옵션에 대한 보고서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반 대중의 핵무장 요구가 미국과 한국의 공조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Right now, I don't think it has. I mean, I think the public's call for nuclear weapons, whatever.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대중의 핵무장 요구가 60에서 75%에 이른다는 사실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 핵잠수함 켄터키호의 한국 기항 등의 정책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런 정책들은 한국 내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와 핵 역량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고서에서 저희가 발견한 사실은 일반 대중의 시각은 그렇더라도 전략 엘리트들, 즉 전현직 정부관료, 기업 엘리트, 학자,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고 적어도 지금은 핵무장 추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인과 일본인이 이런 전략 엘리트들의 견해를 들으면 모든 문헌은 전략 엘리트들이 가장 중요한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과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있어서 말이죠.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은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전략 엘리트와 정책 이반자들 사이의 신중한 대화에 기반하죠. 적어도 현재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모두의 위안이 되는 소식일 겁니다.
외교정책은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략 엘리트의 34%가 핵무장에 찬성하는 반면 일반 대중의 70%가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했는데요. 하지만 핵 보유에 관한 이 특별한 문제는 다른 외교정책 문제와는 좀 다르다고 보이는데요. 한국의 일반 대중은 이 문제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Well, I mean, it certainly could. I mean, if you had a leader that was populist and that their views were entirely determined by political winds.
지도자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스트이고 그들의 견해가 오직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결정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지도자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맹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견해와 중국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견해 말이죠. 그것이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경우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략 엘리트들의 견해가 바뀐다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엘리트들도 이미 대중의 70%인 쪽으로 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책이 매우 극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중 영합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 정부 관료들은 정책과 대미 협상과 외교에 일반 여론을 활용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이 워싱턴 선언으로 이어지는 걸 봤죠.
Yes, that's right. And I think that's why the Biden administration, Secretary Austin, others have been working very hard.
예, 맞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다른 관리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안심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확장 억지력 강화, 미사일 방어 훈련, 핵 의사 결정과 계획 수립 등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일 같은 노력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외부의 충격이 없다면 전략 엘리트의 견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엄청난 결정이에요. 제프리 대사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나라가 핵무장을 결정한다는 건 엄청난 결정이에요. 특히 동맹이 그렇다면 말이죠.
차석좌님의 보고서는 안보 보장에 대한 한국 엘리트의 신뢰는 미국의 선물이 아니라 미국이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핵 우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핵 공격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제프리 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That's a very good question, but that question has been posed because it's the core question of global collective security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만 그 질문은 글로벌 집단 안보에 관한 핵심 질문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다른 곳에서도요. 결국 차석좌 말씀처럼 집단 안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 타이완,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대응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더 위협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이 집단 안보의 작동 방식입니다. 차석좌가 보고서에서 또 언급한 것은 만약 미국이 핵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면 핵 무장에 반대하던 엘리트들의 50%가 마음을 바꿀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워싱턴 선언에 대해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핵협의 그룹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탄생시켰는데 확장 억지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죠. 그리고 핵 무장 잠수함도 한국에 기항하게 했죠. 미국은 대중을 안심시킬 방법을 압니다. 특히 엘리트들, 가장 중요하게는 한국의 지도부를 안심시킬 방법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핵 무장을 지지하는 전략 전문가의 68%는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했고 22%는 중도, 10%는 진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한국 진보 진영이 북한 비핵화 요구에 대해서만큼은 느슨한 건 모순이 아닌가요? 그들은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So I mean in terms of those numbers it was surprising to us from the survey that there were self-identified
그 수치와 관련해서 설문에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진보 진영에선 듣지 못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민간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무기에도 찬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원하지 않죠. 진보 진영은 또 비핵화보다 남북 화해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략 전문가 중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66%는 초당파적이거나 무당파였습니다. 즉 3분의 1은 보수라 했고 3분의 1은 중도, 3분의 1은 진보라 답했습니다. 핵무장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데 반해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주로 보수층에 집중돼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 석좌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북한 라진항의 석탄 선적 부두에서 또다시 초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부두에 쌓인 석탄의 양도 약 두 달 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건 지난 2일입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북한 석탄 선적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190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의 적재함에는 이미 검은색 물체가 자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두에 놓인 석탄을 선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 4월 7일부터 이 부두와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공터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전용 부두를 기준으로 이처럼 많은 양의 석탄이 포착된 건 약 5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17일엔 190m 길이의 대형 선박의 정박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건 다량의 석탄이 발견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배에 실린 석탄이 북한산이고 해당 선박이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안보리는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한 바 있어 만일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일 경우에는 대북 제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선박 두 척 모두 불투명한 운항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선박은 국제해사기구 IMO 규정에 따라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키며 자신의 위치 정보를 외부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등의 지도에선 이 선박을 비롯해 지난달 입항한 선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입항 사실이 확인되지만 위치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 선박 두 척 모두 AIS를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 선박이 라진항에서 선적한 석탄을 어느 곳으로 운송했는지도 현재로선 알 방법이 없습니다. 라진항에 쌓인 석탄이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해서 지켜볼 사안입니다. 이 일대에 구름이 끼지 않은 지난달 25일자 위성사진을 보면 석탄은 선박이 정박하는 부두의 절반가량을 채우고 있으며 기존에 석탄이 발견됐던 약 300m 거리의 공터에도 여전히 석탄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공터의 석탄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커지면서 사실상 부두와 공터 사이 빈 공간에도 석탄이 덮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월 초부터는 부두에서 북쪽으로 약 400m 떨어진 또 다른 공터에도 석탄이 약 130m 길이로 쌓였습니다. 그만큼 이 일대 석탄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석탄이 쌓인 부두 바로 옆에선 과거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거래 의혹을 받을 당시 운송됐던 컨테이너 더미가 발견돼 라진항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석탄 선적 선박이 정박한 부두는 디귿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한쪽 면엔 석탄이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면에는 각각 120에서 140m 길이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는데 미국은 러시아로 향한 컨테이너만 만여 개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시도 논의를 위해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입니다.
The DPRK has also unlawfully transferred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over 11,000 containers of munitions to aid Russia.
우드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과 11,000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이전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용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월 28일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사흘째 회의에서 대러시아 무기 이전 의혹에 대해 미국이 조작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주요 한반도 관련 법안들을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 한국전 종전 관련 수정안들인데 개별 법안으로서는 처리가 더딘 한반도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1,171건입니다. 이 중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러협력 제재법안과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 한국전쟁 종식법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먼저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의원과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이 함께 발의한 북러협력 제재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군수품 제공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 그리고 관련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이 명시된 이 법안은 개별 법안으로선 이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은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의원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으로 한인 밀집지역인 버지니아주의 웩스턴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안건 역시 개별 법안으로 지난 2월 하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을 지지하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및 한국과의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관한 도전과제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법 제정 18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앞서 샤먼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담긴 한국전 종전선언 조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에서도 현재로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셔먼 의원의 법안 처리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원들이 한반도와 관련해 굵직한 내용에 담긴 여러 개의 법안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의회 내 정치적 문제 등으로 개별 법안으로선 처리가 더딘 한반도 관련 법안을 의회가 매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켜 의결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밖에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한 무력 공격이 아니라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적인 공격을 지속하는 일종의 속임수 전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하원의 경우 수정안은 운영위의 심의에서 채택돼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본회의로 넘겨질 수 있으며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 대한 하원 운영위의 심의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법안으로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럽의 미래 그리고 많은 면에서 세계의 미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끈기에 달려있다고 미국 국제개발처의 이소벨 콜먼 부처장이 최근 키우에서 열린 투자회의 기조연설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알고 있으며 또 이것이 미국과 전 세계의 민주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을 통해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콜먼 부처장은 물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또 전후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며 미국은 국제개발처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열쇠는 견고하고 성장 가능하며 활기찬 민간 부문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늘리며 세수를 창출하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대가 전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는 우크라이나 경제 일부를 파괴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국제개발처는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식량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종자와 비료, 곡물 저장시설, 안전한 수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농토와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콜먼 부처장은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위해 6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풍부한 에너지 공급은 경제 활동의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푸틴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난방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콜먼 부처장은 전력 확보와 전력망 복구를 위해 1억 9천만 달러 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계획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5년에 걸쳐 긴급하게 필요한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등을 켜놓고 난방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이미 제공된 거의 10억 달러에 더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하나의 목표, 즉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만이 제공할 수 있는 번영과 존엄성으로 정의되는 미래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